여러분도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넘기다 보면 요즘 막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영상들 있잖아요.
네, 그 로봇들 나오는 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뭐 공사장에서 무거운 구조물을 번쩍번쩍 들어 올리고, 심지어 가볍게 백덤블링을 하거나, 테슬라 옵티머스가 공장 걸어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물건 분류하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아, 진짜 그런 거 보면 저도 모르게 멍하니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매끄러운 금속 외관에 사람을 막 똑같이 닮은 관절 움직임, 그리고 그 가슴팍에 딱 박혀 있는 번쩍이는 브랜드 로고. 우리는 되게 자연스럽게 그 완제품이 주는 시각적인 경이로움에 압도당하거든요.
네, 사실 인간형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우리 일상으로 걸어 들어오는 장면은 누구에게나 엄청 강력한 인상을 남기니까요. 우리 뇌가 원래 본능적으로 눈앞에서 완성된 형태로 움직이는 결과물에 딱 집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본명이죠, 그건. 근데 산업의 역사를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진짜 거대한 부의 이동이나 혁명은 늘 대중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 그러니까 그 화려한 껍질 속에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되게 조용히 시작되었단 말이죠.
아,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쳐 볼 곳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출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바로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아주 특별하고 약간은 비밀스러운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기대되네요.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가 2026년 6월 현재 기준이거든요. 창사 이래 무려 48년 동안 진짜 단단하게 자동차 부품 회사라는 정체성을 유지해온 현대모비스에 관한 아주 심층적인 분석 보고서 세트입니다.
48년이면 정말 뼈대 깊은 자동차 회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조용하지만 엄청 과감하게 자신들의 DNA를 완전히 뜯어 고쳐서 로봇 부품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전환의 이면에 저희가 오늘 낱낱이 해보해 볼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되게 명확합니다. 유튜브의 그 화려한 로봇 시연 영상 뒤편에서 실제로 막 수조 원대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부품과 대량 양산이라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죠.
네, 그럼 이 생태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시장이 기대하는 판의 크기부터 우리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내놓는 숫자가 사실 이미 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거든요.
어느 정도길래 그러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35년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를 380억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요. 모건스탠드리는 2050년에 하드웨어 시장만 무려 4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잠깐만요. 4조 달러요? 달러로 4조면 하나로 경단위로 훌쩍 넘기는 거잖아요. 단위 자체가 진짜 현실 감각을 좀 마비시키는데요?
네, 그렇죠. 숫자가 워낙 크니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약간 소름 돋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모두가 막, 와, 로봇 시장이 이렇게 커진다고, 그럼 우리도 빨리 테슬라처럼 멋진 로봇 본체를 만들어서 브랜드를 달자, 이러면서 달려들고 있을 때, 현대모비스는 아예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이죠.
아니, 우리는 로봇 완제품 안 만들어. 대신 세상의 모든 로봇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만 하는 핵심 부품을 만들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 중에서도 이들이 완전 사활을 건첫 번째 타겟이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네, 액추에이터죠. 대체 이 액추에이터가 뭐길래 막 완제품 브랜드를 포기하면서까지 여기에 올인하는 걸까요?
그 액추에이터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로봇의 근육이자 관절이자 신경을 하나로 딱 묶어놓은 핵심 구동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 관절, 신경의 결합체군요.
네, 인체랑 비교해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전기 에너지를 회전하는 힘으로 바꿔주는 모터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몸의 근섬유라면 사실 이 모터는 힘은 약한데 그냥 미친 듯이 빨리 돌기만 하거든요.
아, 속도만 빠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빠른 회전 속도를 늦추는 대신에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힘, 즉 토크로 변환해주는 감속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뼈와 힘줄 역할을 하는 거죠.
모터가 근육이고 감속기가 뼈와 힘줄이다.
네, 거기다가 이 근육과 뼈를 언제, 얼만큼 움직일지, 딱 명령을 내리는 두뇌 역할인 제어기가 들어가고요. 또 눈을 감고도 내 팔이 지금 어느 각도로 굽어져 있는지 정확히 아는 그 고유 감각, 여기에 해당하는 엔코더라는 센서까지 들어갑니다.
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모터, 감속기, 제어기, 엠코더, 이네 가지가 하나의 원통형 쇳덩어리 안에 진짜 빈틈없이 꽉 들어찬 패키지, 그게 바로 액추에이터인 거죠.
진짜 네 가지 필수 요소가 다 합쳐진 초정밀 패키지군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초소형화라는 극악의 난이도가 또 추가돼요. 사람 팔뚝이나 무릎 크기만한 공간 안에 이 모든 걸 우겨놓고 또 막 과열되지 않게 열까지 밖으로 빼내야 하거든요.
듣기만 해도 기술적으로 머리가 아픈데요.
네, 바로 이 난이도 때문에 액추에이터가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전체 재료비, 즉 비용의 무려 60%를 차지합니다. 잠깐, 전체 제조원가의 60%라고요? 와, 이건 비중이 진짜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타는 일반 자동차에서 엔진이나 배터리 제외하고 제어 시스템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기껏해야 5에서 6% 남짓인 거랑 비교해보면 로봇 산업에서 액추에이터가 갖는 위상이 그냥 절대적인 겁니다.
와, 60%면 이건 마치 19세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상황을 좀 떠올리게 하네요. 막 너도나도 금캐서 벼락부자 되겠다고 곡괭이 들고 산으로 막 달려갈 때 그 옆에서 텐트 치고 금을 캐는 대신 제일 튼튼한 곡괭이랑 절대 안 찢어지는 리바이스 청바지 팔았던 상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거부가 되었듯이요.
아, 시장 구조를 아주 꿰뚫어보시는 적절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로봇 본체 회사들이 막 1등 하겠다 고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동안 모비스는 그 승자가 누가 되든 간에 너희는 무조건 이 관절을 사다 써야만 해 이러면서 대량으로 부품을 팔겠다는 전략인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본체 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한테는 오히려 엄청나게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는 딱 그 구조를 노린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근데요, 곡괭이 장사가 아무리 남는 장사라고 해도 좀 상식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모비스가 반세기 가까이 자동차 바퀴 굴리고 브레이크 잡던 회사라고 했잖아요.
네, 48년 된 회사죠.
그 크고 투박한 쇳덩어리 자동차 부품 깎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처럼 되게 부드럽게 계단을 오르고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집어드는 그런 초정밀 로봇 관절을 만든다.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한 도박인가요? 약간 좀 뜬금없는 분야로 무리하게 뛰어든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완전히 다른 기술 같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기술의 본질을 딱 한 커플 벗겨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본질이요?
네. 이게 모비스가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았던 기존 역량을 아주 영리하게 이식한 거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 운전하면서 쓰는 기술들을 한번 생각해보죠.
운전할 때 쓰는 거요?
네. 핸들 돌릴 때 큰 흠 안 들이고도 바퀴 방향을 되게 부드럽고 정확하게 틀어주는 전자식 조향장치, 즉 EPS라는 게 있고요. 또 브레이크 패덜 딱 밟았을 때 모터가 개입해서 그 2톤짜리 무거운 쇳덩어리를 안 밀리게 통제하는 통합 전자식 제동장치, IMEB 같은 기술들 말이죠.
아, 자동차에 무조건 들어가는 필수 제어 기술들이네요.
맞습니다. 이 기술들의 핵심이 결국 뭐냐면요.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딱 그 힘과 각도를 극한의 정밀도로 제어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아, 모터를 정밀하게 제어한다.
네. 고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의 그 브레이크 모터가 노면 마찰력까지 다 계산해서 멈추는 데 필요한 아주 정확한 토크를 만들어내는 그 수학적 계산과 통제 로직 있잖아요. 그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울퉁불퉁한 계단을 디딜 때 무릎 관절의 액추에이터가 균형을 잡으려고 힘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이랑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겉모습이 바퀴냐 아니면 로봇 다리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정밀 제어와 물리적 힘의 배분이라는 그 두뇌작용 자체는 똑같다는 거군요.
그렇죠.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리고 거기에 현대 모비스만이 가진 정말 압도적인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대량 양산의 경험입니다. 사실 연구실에서 똑똑한 박사님들이 막 수작업으로 세계 최고 성능의 로봇 관절 한두 개 깎아내는 거, 그건 할 수 있거든요.
연구용으로는 가능하겠죠.
네, 근데 이 정밀한 제어 부품을 공장에서 수십만 개, 수백만 개씩 막 찍어내면서도 단 하나의 불량도 허용하지 않고 심지어 단가까지 획기적으로 확 낮추는 거,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마법이에요.
아, 양산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니까요.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모비스는 이미 그 마법을 수십 년간 증명해온 기업이고요. 지금 로봇 산업 전체가 가장 목말라하는 능력이 바로 그 저렴한 대량 양산 능력이거든요.
와, 자동차의 DNA를 로봇에 그대로 이식하면서 양산 능력까지 딱 얹어준다.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뛰어들었는지 이제 확 납득이 되네요.
네, 다 계획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거대한 전환, 그러니까 단순히 서브 프로젝트가 아니라 회사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신사업을 하려면 진짜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할 텐데요. 그 엄청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현대모비스 경영진의 좀 과감한 포트폴리오 재편이 되게 돋보이는데요. 회사의 가장 든든한 캐시카우, 즉 매달 꼬박꼬박 막대한 현금을 벌어다 주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글쎄요, 어디죠?
바로 전 세계에 깔려있는 현대차와 기아의 AS 부품 부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든든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신사업 실판을 딱 마련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버릴 건 진짜 과감하게 버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버린다고요?
네. 2026년 상반기에 전조등 램프 부문에 이어서 심지어 자동차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범퍼 사업부까지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자동차 부품 회사가 범퍼를 판다고요? 그럼 거의 상징적인 포기 선언 아닌가요? 자동차의 기본인데?
맞습니다. 고도의 정밀 제어가 딱히 필요 없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좀 낮아진 그런 전통적인 하드웨어 부품은 미련 없이 잘라내는 겁니다.
와, 정말 과감하네요.
그리고 그 매각으로 얻은 자원과 인력을 전동화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보틱스라는 고부가가치 미래 사업 쪽으로 아예 전면 재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로봇 사업이 성공하면 좋고 아님 말고식의 외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배를 불태우고 배수진을 쳤다는 뜻이죠.
와, 낡은 껍질을 진짜 스스로 깨부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이렇게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통해서 로봇 시장에 뛰어든 모비스가 2026년 6월 현재 이 치열한 전장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세계 최고의 첫 번째 고객을 그것도 수직 계열화된 그룹사 내부에 딱 두고 있다는 점 아닐까요? 올해 초 CES 2026에서 차세대 아틀라스 로봇 양산 시점에 모비스가 자체 개발한 액추에이터를 전량 공급하겠다 이런 폭탄 선언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딱 연결해보면 지금 2026년 6월이라는 시점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있어요. 지금 시장 물밑에서는 엄청나게 긴박한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거든요.
어떤 초침이죠?
바로 소프트뱅크의 풋옵션 행사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풋옵션이요? 그게 로봇 부품 공급이랑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과거에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던 소프트뱅크한테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일정 기한이 지나면 너희가 원할 때 우리가 딱 정해진 가격에 그 지분을 다시 사주겠다. 이게 풋옵션이거든요.
아,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네요.
그렇죠. 근데 이 기한이 임박했다는 건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막대한 현금을 소프트뱅크에 돌려줘야 할 의무가 지금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현금 부담을 털어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성장 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바로 나스닥 상장, 즉 IPO를 추진하는 거죠.
아, 시장 돈을 쫙 끌어모아서 그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근데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나스닥 투자자들한테 그냥 로봇이 막 백덤블링을 하는 유튜브 영상 하나 딱 보여지고 수십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당연하죠. 돈이 얼만데요?
투자자들은 이럴 겁니다. 너희 기술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이 로봇을 어떻게 수만 대씩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서 돈을 벌 건데? 이렇게 묻겠죠. 즉, 대량 양산과 상업화의 로드맵을 완벽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아하.
그 양산 스토리를 완성시켜줄 가장 핵심적인 퍼즐 조각이 바로 로봇의 모든 관절 부품을 아주 저렴하고 완벽하게 대량 조달해줄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 바로 현대 모비스인 겁니다. 이 거대한 IPO 이벤트 기대감 때문에 당장 지난 5월에만 이틀 만에 현대차 그룹 시가총액이 21조 원이나 폭등하기도 했잖아요.
와, 풋옵션이라는 그 재무적 압박에 결국 로봇 부품 대량 양산을 앞당기는 엄청난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근데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지금 설명만 들으면 모비스가 진짜 꽃길만 걸을 것 같은데 현실의 글로벌 경쟁 구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죠. 시장이 만만치 않죠.
당장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옵티머스만 봐도 걔네는 부품 설계부터 인공지능 코딩까지 자기들이 싹 다 알아서 내재화하는 철저한 수직 통합을 고집하잖아요.
네, 테슬라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게다가 부품 단위로 깊게 들어가면 감속기 시장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나 나브테스코 같은 일본의 전통적인 초정밀 기계 기업들이 거의 무슨 신앙에 가까운 신뢰를 받으면서 꽉 잡고 있고요.
일본 기술력이 대단하긴 하죠.
또 반대쪽에서는 중국의 수많은 로봇 부품사들이 정부 보조금 딱 등에 업고 말도 안 상반되는 초저가로 부품 찍어내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위로는 테슬라, 옆으로는 일본 장인들, 밑으로는 중국 저가 공세. 솔직히 이 틈바구니에서 모비스가 낄 자리가 진짜 있기는 한 건가요?
아주 현실적이고 진짜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당연히 테슬라처럼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만드는 회사는 모비스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회사들의 기술력이 경이로운 수준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일본의 하모닉 감속기는 금속 원통을 타원형으로 미세하게 찌그러뜨려서 톱니를 맞물리게 하는 변형 파동 원리를 쓰는데요. 이게 백래시, 그러니까 기어와 기어 사이의 빈틈이나 유격이 아예 제로에 가깝습니다. 극강의 정밀도죠.
와, 빈틈이 제로요?
근데 이 완벽해 보이는 일본산 부품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워낙 깎기 힘들고 장인의 기술이 듬뿍 들어가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너무 어렵고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겁니다. 주문해도 막 반년 이상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요.
아, 양산성이 떨어지는군요.
반대로 중국산 부품은 엄청 싸죠. 근데 아직 내구성이나 신뢰도 면에서 글로벌 최고급 로봇 기업들이 메인 관절에 쓰기에는 퀄리티가 못 미친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품질의 일본은 너무 느리고 비싸고 가격의 중국은 아직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딱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는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피규 AI, 앱트로닉, 어질리티, 원엑스 같이 막대한 벤처 캐피탈 자금 받으면서 튀어오르는 수많은 신흥 휴머노이드 본체 제조사들이 널려 있습니다.
아, 스타트업들이 많죠.
이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 개발하고 로봇 전체 디자인 설계하는 데는 천재들이에요. 근데 그 로봇 안에 들어갈 수만 개의 정밀 구동 부품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도 저렴하게 대량으로 조립해낼 수 있는 공장이나 노하우는 아예 전무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벤처 기반 본체 제조사들은 양산 능력이 없으니까 일본처럼 막 너무 비싸지도 않고 중국처럼 불안하지도 않은 딱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스케일업이 가능한 파트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수많은 본체 제조사들이 서로 자기가 시장 1등 하겠다고 막 피 튀기게 싸울수록 그들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부품을 대량 공급해 줄 수 있는 모비스 같은 기업한테는 그야말로 무주공산의 거대한 시장이 쫙 열리는 겁니다.
어부지리네요, 완전.
엑스라는 그 엄청 까다로운 캡티브 마켓에서 우리가 이 정도 성능을 이 가격에 뽑아냅니다 하고 레퍼런스를 딱 증명하고 나면 전 세계 로봇 회사들이 알아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역발성적인 포지셔닝인 거죠.
아까 제가 말한 완제품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곡괭이 장사는 웃게 된다. 그 비유가 정확히 들어맞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보고서의 균형을 좀 맞춰볼게요. 이 시나리오대로만 흘러가면 막 당장 내일이라도 로봇 혁명이 완성될 것 같은데 사실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굴러가진 않잖아요.
네, 리스크도 당연히 존재하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장밋빛 미래 뒤편에 숨어있는 그림자, 즉 베어 케이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모든 정보를 균형 있게 봐야 하니까요. 시장조사기관 인터랙트 애널리시스의 보고서를 보면 지금 이 로봇 열풍에 낀 거품을 약간 경고하면서 휴머노이드의 진정한 상업적 변곡점은 2032년이나 되어야 올 거라고 되게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32년이요? 생각보다 꽤 먼 미래네요. 왜 그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어들은 의외로 이 하드웨어나 모터 기술 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즉 피지컬 AI, 물리적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에 모든 게 달려있거든요.
로봇 몸놀림은 이미 막 덤블링 할 정도로 거의 완벽한데 뇌가 몸을 못 따라간다, 이런 뜻인가요?
맞아요. 인공지능 분야에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컴퓨터한테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기는 논리를 짜놓는 건 오히려 쉬운데 10살짜리 아기처럼 테이블 위에 있는 컵을 안 떨어뜨리고 자연스럽게 집어들게 하는 건 진짜 지옥처럼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훨씬 어렵군요.
네,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져도 코드를 일일이 짜주지 않았을 때 처음 보는 공장의 동선이나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서 로봇이 멍청하게 그냥 딱 멈춰버린다면 대체 누가 그 비싼 로봇을 수만 대씩 사서 쓰겠어요?
쓸모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로봇이 스스로 보고 판단해서 물리적 환경에 적응하는 이 피지컬 AI의 성숙도가 팍 올라가야만 본격적인 수요가 터지는 거고요. 그래야 부품업체의 매출도 덩달아서 폭발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뇌가 똑똑해지는 속도가 곧 모비스의 부품 라인이 돌아가는 속도를 결정짓는 셈이죠.
결국 본체 소프트웨어 혁신이 선행되어야 부품의 가치도 같이 빛을 발하는 구조네요. 그리고 이거 단순히 기술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뉴스 틀면 매일 나오는 거시경제적 매크로 변수들도 절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치열한 기술 패권 전쟁이나 관세 정책 같은 것들 말이죠. 저희가 여기서 막 어느 쪽 정책이 옳다 그르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철저히 공급망 다변화나 원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변수 관점에서만 봐도 이건 명백히 계산기에 넣고 두드려봐야 할 핵심 리스크 아닌가요?
네, 당연합니다. 이건 순수하게 비즈니스적인 수학 문제거든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이나 유럽 로봇 기업들은 이제 웬만하면 중국산 부품을 좀 배제하고 공급망을 아예 새롭게 짜고 싶어하는 강한 니즈가 생겼습니다.
아, 중국을 빼고 싶어한다.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한국 기업한테는 중국 경쟁자들을 자연스럽게 딱 견제해주는 엄청난 지정학적 반사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아주 무거운 관세 장벽을 빡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할 때 세금을 엄청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부품을 수출해야 하는 모비스 입장에서는 원가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막 미국 본토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품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하는 엄청난 비용 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와 위협이 날카로운 양날의 검처럼 딱 공존하는 상황인 거죠.
와, 지정학적 역학 관계가 결국 부품 공장 위치부터 로봇 최종 가격까지 싹 다 뒤흔드는 거대한 변수군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한번 쫙 돌아보시죠.
네.
막 극악의 난이보를 자랑하는 초정밀 기계공학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라는 아주 큰 재무적 이벤트, 그리고 피 튀기는 글로벌 본체 경쟁자들, 틈새 시장, 인공지능 발전 속도, 거기다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매크로 변수까지. 이 복잡하고 거대한 교향곡을 도대체 누가 지휘하고 조율하는 걸까요? 이건 그냥 연구실에 앉아있는 천재 엔지니어 한 명이 똑딱 해결할 수 있는 스케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보고서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핵심 직무가 등장합니다. 바로 로보틱스 사업 추진실의 사업 기획 포지션이죠.
아, 쇳덩어리를 직접 깎거나 키보드 두드리면서 코딩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비즈니스 생태계 자체의 판을 짜고 지도를 그리는 아키텍트 같은 분들이군요.
맞습니다. 2020년 현재 현대모비스가 제일 내세우는 핵심 가치가 포시라는 건데요. 협업, 도전, 창의,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융합, 즉 컨버전스입니다.
융합이요?
과거 40년 동안 그냥 안정적으로 도면대로 딱 부품만 찍어내던 시절이랑은 인재의 DNA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선언인 셈이죠.
특히 그 융합이라는 단어가 이 사업기획 직무 본질을 확 꿰뚫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냥 기계 잘하는 뼛속 깊은 엔지니어 부서 하나, 엑셀 잘 돌리는 깐깐한 재무 부서 하나, 영어 잘하는 해외 영업부서 하나, 이렇게 예전처럼 각자 역할을 딱딱 나눠서 분업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굳이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융합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존에 잘 굴러가던 안정적인 자동차 산업에서는 그렇게 파편화된 분업이 효율적이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휴머노이드라는 이 완전히 전인미답의 신사업에서는 그 방식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왜 안 통하죠?
이 로보틱스 사업 기획 담당자의 하루 일과를 머릿속으로 한번 싹 상상해 보시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고급 엔지니어들이랑 화상회의를 합니다.
네.
하모닉 감속기의 변형 파동을 이용한 플렉스 스플라인 강성 문제나 액추에이터 발열 문제에 대해서 엄청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해요. 기술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구적 한계가 뭔지 엔지니어 수준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예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와, 아침부터 좌뇌 우뇌 풀가동하는 완전 기계공학도가 되어야 하네요.
네.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아주 차가운 재무 담당자로 돌변해야 합니다. 아틀라스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팔려서 연간 3만 대의 액추에이터 생산 수요가 딱 발생을 했을 때 이걸 북미에 공장을 지을지 아니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할지 결정해야 하거든요.
숫자 싸움이 시작되겠네요?
관세율 다 적용해서 공장 설립 비용 뽑아내고 몇 년 뒤에 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순 현재 가치인 NPV나 내부 수익률 IRR을 계산하는 그 복잡한 재무 모델링 엑셀을 미친 듯이 돌려야 하죠.
이건 영락 없는 월스트리트 투자 뱅커 느낌인데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녁 퇴근 무렵이 되면 다시 해외 사업 개발자가 돼요. 북미나 유럽에 있는 신흥 로봇 스타트업 CEO들이랑 화상회의 딱 열고 유창한 영어로 우리 부품 쓰라고 막 설득해야 합니다.
영업까지?
단순히 물건 파는 걸 넘어서
아예 합작법인인 JV를 세워서 기술 공동 개발할지, 파트너십 계약서의 법적 조항은 유리하게 어떻게 가져갈지 담판을 치어야 하죠.
와.
기계공학적 도메인 지식, 고도의 재무 분석 능력이랑 모델링, 거기에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과 영어 협상력까지. 이 전혀 다른 차원의 세 가지 능력이 한 사람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융합돼서 화학작용을 안 일으키면요. 이 거대한 로봇 부품 사업의 방향타는 단 1도도 안 움직입니다.
왜요?
기술만 알면 계약에서 사기당하기 십상이고 재무만 알면 아예 실현 불가능한 뜬구름 잡는 기술에 돈 투자해서 회사 망치게 되니까요.
와, 듣기만 해도 막 제 뇌에 과두화가 걸리는 기분입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눈앞에 쉣덩어리 부품을 조립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기술의 한계, 수백억 원의 돈의 흐름,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이 거대한 생태계를 쫙 조립하는 분들이군요. 그래서 이름이 단순 영업이 아니라 사업 기획인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분들이 결국 로봇 관절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느 대륙에서 어떤 파트너랑 손잡고 갈지 아무도 안 가본 눈밭에 첫 발자국 꾹꾹 찍으면서 지도를 그리는 개척자들이네요.
네, 그 융합형 인재들의 아주 치열한 고문들이 딱 모여서 48년 된 자동차 부품 회사의 DNA를 로봇 심장과 관절 만드는 첨단 기업으로 싹 진화시키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대화가 정말 숨가쁘고 흥미진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심층의 세계를 다시 한번 하나로 딱 묶어서 요약해보죠. 수십 년 동안 자동차 조향과 제동이라는 되게 단단하고 성공적인 껍질 속에 편하게 안주할 수도 있었던 현대 모비스가 이제 스스로 그 껍질을 확 깨고 나와서 휴머노이드 핵심인 액추에이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네.
낡은 부품 사업부는 과감히 매각해서 실탄을 쫙 채우고 기존의 초정밀 모터 제어 기술을 로봇 관절에 완벽하게 이식했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라는 아주 거대한 촉매제를 활용해서 전 세계 수많은 본체 제조사들을 쫙 먹여 살릴 무적의 부품 제국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또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팽팽한 기술 패권 다툼이나 피지컬 AI의 발전 속도라는 벽, 그리고 이 모든 걸 극복하려고 기술, 재무, 비즈니스를 한 몸처럼 딱 융합해내는 그 사업 기획자들의 보이지 않는 땀방울까지.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친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국의 어느 대기업이 신사업 좀 해본다며 기웃거리는 그 정도 수준의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인위가 있죠?
이건 다가올 거대한 물리적 AI와 로봇 시대에 글로벌 하드웨어 공급망과 제조업의 권력이 진짜 밑바닥부터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하고 완벽한 축소판이거든요.
자,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깊은 분석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푹 빠져서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실 시간인데요. 출근길 복잡한 지하철이든 사무실 모니터 앞이든 아니면 집안의 푹신한 소파 위든 다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이 질문 하나만큼은 묵직하게 남겨두고 싶네요.
네, 아주 중요한 화두죠. 우리는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멋지게 덤블링하고 커피까지 내려주는 인간을 꼭 닮은 화려한 완제품 로봇이 딱 등장할 때마다 그 이마에 빛나는 브랜드 로고를 보며 열광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각적인 경이로움 뒤편을 한번 깊게 상상해 보십시오. 로봇 혁명이 진정으로 우리의 일상에 확 스며들었을 때 과연 진짜 최후의 승자는 그 완제품 껍데기에 로고 하나를 떡하니 박아놓은 소수의 브랜드 기업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그 수천, 수만 대의 로봇들이 계단을 오르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섬세하게 관절을 탁 꺾을 때마다 그 보이지 않는 수억 개의 부품 속에서 소리 없이 하지만 영원히 돈을 벌어들이는 거대한 부품 제국일까요? 여러분의 곁에서 지금도 조용히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는 일상 속 수많은 기계들을 바라보시면서요. 미래 기술의 진짜 권력과 부는 과연 어느 곳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는지 오늘 한 번쯤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분석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